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강해에 이어서 오늘은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의 위치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쏟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 관심, 그리고 1절에서 14절까지의 주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이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은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쭉 언급했던, 3절에서 14절에서 언급했던 그 이유들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일로 말미암아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소문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행동이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 모습들이 점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문이 왜 나는 것일까요? 남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면 소문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남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들었던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사고방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갈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도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성도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에 익숙한 우리의 본성이 서로를 사랑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실 때 다른 사람과 내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특별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속한 순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어울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순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유저지 초대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식들이 바울의 귀에 들린 후에 바울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편안함이나 내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듣고 귀로 들으니까 그게 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삶에 편안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한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기도의 제목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고 좋은 대학에 가고 하나님 모르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하나님 모르고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른 채 성공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결국에는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양하고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방금 그 문장에서 단지 지혜와 계시로 알게 해달라고 하질 않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힘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 알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듣는 데서 끝이 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전까지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게하시는 밖에 있는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성을 둘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둑을 둘 때 보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몇 수 앞을 잃는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서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을 보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어떤 것을 본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힘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신 소명에 맞게,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요,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참다운 가치를 찾게 되고, 허무한 삶에서 보람을 가진 삶이 되게 됐고, 절망에서 희망이 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그 불러주신 소명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바로 이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그 소명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일까요? 말이 좀 어렵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를 보고서 그 나라의 임금님이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 이제 내 아들이 되라, 이제 왕궁에 가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지 소년이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왕자가 된 소년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냥 왕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왕자로 변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궁궐 안에서 여전히 구걸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거지가 아닌데요, 여전히 궁궐 안에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신분이 변화되고 나면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 그걸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럼 왜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영원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슬픔과 절망, 좌절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요, 디나미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디나미스는 무슨 폭발적인 힘이라든가 초월적인 능력, 이런 거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힘은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한다거나 산을 옮긴다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는 그 힘의 위력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크로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에베소 성도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내적인 힘을 있음을,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약하면요,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밝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요, 우리를 덮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복되었습니다. 지옥과 사단이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대적을 이미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 죽어있는 나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힘은요, 무엇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 힘을 주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단 한 줄로 요약하는, 대변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다라는 번역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은 교회의라는 말 대신에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성자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려움 겪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리고 또 교회가 된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강한 힘으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모든 장애와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어떤 문제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무력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눴던 1장을 정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1장 15절에서 지금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한다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었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바울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밝혀주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장의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던 너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허물이 무슨 뜻인지 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허물이라는 뜻은요 잘못된 발걸음 혹은 이미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준을 벗어났거나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명이 무엇인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죽어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다라는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세계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부인하고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기쁨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은 세우지만 사후 대책은 세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물질과 권력과 세상에서의 기쁨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자신의 행복의 기준도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 삶이 변화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그저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하늘과 공중은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유대인은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1층은요, 땅 위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2층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사는 곳이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그 2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숭배하고 황제 숭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잡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요,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 이단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기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냥꾼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잘 숨기는 겁니다. 자기를 잘 숨기고 있으면 사냥감이 방심하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스를 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을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되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뒤에 가로하고 어떤 말이 들어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라, 가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되라 라고 유혹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죽어 있던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는 선포하는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쭉 이야기했던 바울은요. 3절 말씀에 가면 우리도 똑같이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따라 살다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은요, 죄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서 우린 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좀 의인에 조금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신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일 수도 있고요. 선하게 세를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더 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9 곱하기 9는 얼마일까요? 예, 구구단 문제입니다. 9 곱하기 9는 얼마죠? 예, 81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두 명 중에 한 명이 답을 3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20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30이라고 쓴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30이라고 썼고 쟤는 20이라고 썼는데 내가 정답에 훨씬 가까운데 그럼 나 맞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9 곱하기 9는 얼마죠? 30입니까? 81이지 않습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다 틀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더하고 나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여러분 그런 행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요 성전에서 나는 저 세리처럼 안 살고 십일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본질상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교육을 하고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 발전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바꾸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법을 만들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몸이 아파서 열이 나고 있는데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찾지 않고 머리에 얼음 찜질만 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낫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더 많은 지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처한 그 본질의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정확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한글로 번역할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역본을 보면 4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끊겨있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절에서 화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가능성도 자격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 마땅할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거저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들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단지 우리를 살리는 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는데요, 이 말들이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비록 현재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자는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땅에 살고 있고, 아직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현재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사이에서 겪는 신자의 거룩한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종이나 성별, 혈통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그냥 거류민이고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1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곧 세상 만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은혜가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들, 끊임없이 내 노력, 내 의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죽어있는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나.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까? 회심 전에 바울은요 자랑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봉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몇 대째 믿어왔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자랑들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우리는요, 내 의나 공로나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만드신 바라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는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공예 작품을 막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 시, 포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으십니까? 강해가 길어져서 감동이 사라지셨습니까?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엘리라는 그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든다는 말, 창조한다는 말은요, 있는 것을 개선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는 선한 일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사랑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이제 창조하신, 그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존재들입니다. 죽어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값비싼 가치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셨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답게 살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약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